미국과 한국, 일본이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다음 달 1일에서 14일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표적 탐지 능력을 키우고 표적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한일 외에 호주와 캐나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은 미군이 북한 탄도미사일로 가정할 수 있는 모의탄을 발사하면 이를 훈련 참가국들이 탐지 추적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군은 유도탄으로 실제 요격에 나서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과거에도 2년 주기 림팩 훈련 때 미국과 일본 등의 연합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커너 박사는 30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에서 발견되는 리바운드, 즉 재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증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면밀히 계속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현재 아무 증상이 없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재확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주말 자택 방문과 다음 달 2일 미시간주 방문 계획 등은 취소됐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코로나 판정을 받고 닷새 동안 격리한 뒤 지난 27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1일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중 간 뜨거운 쟁점이었던 타이완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친구들에게 미국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오늘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영내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의장실과 싱가포르 외교부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다음 달 1일과 2일 싱가포르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타이완 방문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의회 대표단은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마크 타카노 하원 재향 군인위원장, 앤디 김 의원 등 민주당 소속인 하원의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가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공격할 경우 유럽연합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30일 스위스의 수출감독기구이자 경제제재관리당국인 국가경제사무국의 국장이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의 마리 가브리엘 이나이헨 플라이슈 국장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EU의 제재를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러한 제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당국의 이 같은 발언은 영세 중립국으로서 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스위스의 추가 행보가 주목된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스위스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했을 때는 일부 러시아 관리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서방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대해서는 EU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이란에서 지난 일주일간 곳곳에 폭우가 내리면서 적어도 8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이란 31개 주 가운데 21개 주에 폭우가 내려 인명 피해 등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함께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적어도 8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수도 테헤란 지역에서 사망자가 35명이 발생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남부에서는 지난 2019년에도 집중호우로 최소 76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핵무기를 억제력의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전승일 기념행사에서 나온 김정은 위원장 연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한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미제는 동맹 강화라는 미명하에 남조선 당국을 추동질하여 자살적인 반공화국 대결에로 떠미는 한편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면서 근거 없는 그 무슨 위협설을 집요하게 내돌리고 있습니다. 잊지도 않은 우리의 위협설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신빙성 있게 유포시켜 놓은 다음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 것이 바로 미제국주의 체질화된 정책 실행 수법입니다.
오랜만에 육성으로 공개된 미국을 겨냥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 상당히 강합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서 의례적인 발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북한은 6.25전쟁을요, 미 제국주의에 맞선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정전협정일을 승전일로 또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날을 맞아서 그동안 보면 늘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강력하고 공격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미국을 비난한 내용은 의례적 수준을 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가장 큰 우애를 끼친 나라다. 또는 우리 무력의 모든 행동들을 도발, 위협으로 호도하고 자신은 북한을 겨냥해서 합동 군사연습을 하는 강도적,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 그리고 격돌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나라 사정이 어려운 데다 얼마 전에는 보건 위기까지 겪은 판국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보면 미국과 또 한국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이날 그 표명된 입장도 그만큼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기자가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최 기자가 좀 대답을 좀 해주시죠.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해서 처음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 내용을 보면 남북 관계가 순탄하게 갈 것 같지가 않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가 당분간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7일 밤이죠, 그 평양에 있는 조국 해방전쟁 승리기념탑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을 이제 분량으로 먼저 보면요. A4 용지로 한 9장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미국에 대한 그 비난 이런 것이 한 장 정도고요. 한국에 대한 것이 한 2장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사실 한국을 더 비난하거나 공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설에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가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봐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가 도발한다면 그 정권과 군대는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아, 북한의 이제 최고 지도자가 한국의 최고 지도자를 직접 비난한 것이 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없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처음인데요. 특히 연설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이제 불러서 상당히 이제 외교적으로 모욕적인 예를 갖추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남북 관계가 당분간 이제 순탄하지 않고 악화되거나 냉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가 앞으로 강대강 국면이 계속 앞으로 뭐 한 3년 이상 계속된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전문가들이 잘 주목하지 않았는데요. 연설문 중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대결에는 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했던 발언입니다. 그 대화와 대결에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밝혔기 때문에 살짝 그 하나의 그 여지를 남겨놨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지금도 그 상황이 북한이 굉장히 지금 경제난이 심한데 북한이 결국 원하는 것은 경제 제재 완화 해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 경제 제재 완화나 해제를 하려면 미국과의 그 협상, 미국의 승인 이런 것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걷긴 하지만 결국은 미국과의 협상, 대화가 재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남북관계 분위기가 지금 뭐 상당히 나쁘고 또 앞으로 몇 달간 나빠질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와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 여지가 없다.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언급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 핵무기 언급은 좀 어떻게 과거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최근에 지난 4월 달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와 관련해서 새로운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정책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발언 내용을 제가 좀 보니까요.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핵무기를 사용한 말하자면 억제력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핵무기 사용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 언명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핵 관련 언급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핵무기를 미국뿐 아니라 한국으로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네. 김 위원장의 핵 관련 발언을 보면 우리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고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국 당국의 말하자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핵무기를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까지 확장해서 이제 앞으로 그 겨냥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은 이 윤석열 한국의 새 정부와 관련해서 전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북한 군사력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차적으로 이 북한이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핵무기를 이 관련 발언을 점점 더 뭔가 그 강화하고 확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을 분명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반응을 잠깐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최 기자.
네, 한국 정부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그 발언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그 국가안보실은 이날 그 대변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고 위협적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그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국 무부의 그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그 정례 브리핑에서 여기에 관련해 질문을 받고 북한이 같은 메시지를 되돌려 받아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는 그 북한이 이제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계속되면 군사적 충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이제 얘기한 것이 어떤 그 군사적 충돌에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군사적 도발을 하거나 여기에 그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방어하고 대처할 그런 준비가 돼 있다. 당신네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나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혹 아예 접은 것은 아닐까요?
미국이나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그런 분석 또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가령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북한 측의 그 반응을 보면 일관되게 부정적이었고요. 사실상 지금 2년 이상 돼 있는 상황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내용적으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선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대화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또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크게는 이제 큰 틀에서는 적대시 정책의 철회인데요. 사실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북한도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더 이상 비핵화 협상에 이제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보다는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나 위상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한국과 관련해서도 앞서서 최 기자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언이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접은 것은 아니다. 일말의 여지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그다지 의사가 없다라고 봐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그동안에 이제 새 정부에 대해서 북한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대화와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었지만 그동안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전멸이라는 단어도 쓰고 또 네.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실명 거론하면서 비난한 것으로 보면 의미는 굉장히 작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북한이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2월 5일이니까 두 달 가깝게 조용한데 자,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것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올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한 19차례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수십 발 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5일 이후에 갑자기 이제 그 미사일을 쏘지 않고 이런 것이 한 두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왜 이렇게 바뀌었나 이런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에 이제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 앞서서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 그 한반도 인근에 가서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효험이 있어서 북한이 좀 그 움츠러든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내적인 요인입니다. 북한의 그 여러 가지 그 보도를 보면 내부 사정이 상당히 나쁩니다. 북한 스스로 발표도 코로나 그 발열 환자가 한때 그 400만 명이 넘고 또 식량난도 많고 물자난. 김정은 위원장도 최근 그 당대회에서 북한의 그 치약 같은 소비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요. 경제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식량난도 심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 대내외적 여건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서 그 뭔가 그 미사일 이 같은 도발을 그 중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미사일뿐만 아니라 3월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이 핵실험을 하는 건가요? 안 할 건가요?
예, 사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 이 두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술적인 요인 또는 전략적인 요인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풍계리의 핵실험장의 갱도가 완전히 복구되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관측하고 있는 그 전술 핵무기 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이제 준비는 다 마쳤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핵실험과 같은 큰 어떤 이런 행사를 앞두고는 전략적인 결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전략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현재 그 계산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 실익을 따지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다만 이런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지금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핵실험은 별다른 실익은 없으면서 국제적으로 강한 반발 그리고 비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국과 러시아와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경제적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력 갱생에 도움을 얻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추가 그 핵실험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상당히 말하자면 이것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자면 미국이나 한국이 guessing 말하자면 핵실험과 관련해서 추측을 하도록 놔두면서 실제로는 미루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하는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조용한 것이 혹 중국의 압력 때문인 건 아닐까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그 외부 전문가들이 그 궁금해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 두 가지 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사례 같은 걸 보면은 그 북한이 설사 중국으로부터 어떤 그 압력, 그 요청 이런 걸 받더라도 북한이 꼭 핵이나 미사일을 그 시험하거나 발사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압력을 가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그 전문가들도 있고요. 또 다른 시각은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아, 현재 그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한 95%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그 입장 이런 것을 거스르게 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압력, 요청 이런 걸 받아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현상을 감안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하고 중국 사이의 하나의 그 커뮤니케이션, 즉 이런 얘기가 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쏘거나 발사하는 거는 그 북한의 그야말로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자유다. 동시에 같은 논리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국도 스스로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그 중국의 그 자유다. 이런 하나의 그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북한이 스스로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핵실험도 좀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는 외부에서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제재에 동참을 할까요? 러시아도?
예, 그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안보리에서의 말하자면 대북 추가 결의, 제재를 위한 결의죠.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실제로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측과 전망에 불과할 뿐이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면서 사실 가장 낮은 단계의 규탄이죠. 언론 보도문 자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 그리고 또 미국과 강하게 지금 중국, 러시아 모두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야말로 총력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지금 갈수록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이완 문제라든지 또 그 인권 문제라든지 또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대립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오히려 일종의 말하자면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그 책임 있는 입장, 지위 이거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고민도 없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동참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자체가 북한의 이런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규탄하고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말하자면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이 이런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암암리에 반대 내지는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제재에 동참할까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28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혹 여기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이제 2시간 이상 화상 그 전화통화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백악관 발표를 보면은 아마 그 두 사람의 그 통화에서 타이완 문제가 가장 많이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그 타이완 방문 문제 또 현안인 그 관세 문제 기후 변화 마약 문제 등이 아마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 언급이 없다고 해서 꼭 논의가 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거고요. 더욱 네. 주목되는 것은 그 미북 정상이 그 아, 대면 소통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주로 화상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 대면 소통 직접 만나서 정상회담을 해서 하자 이런 얘기가 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논의됐는지 또 이것이 그 후속으로 논의가 됐는지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말라고 경고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진 장관은 27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이 박 장관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국가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고 북한이 더욱 고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 정말 생각을 잘 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으네요.
예,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굉장히 전략적인 결정 아니겠습니까?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안이 많은 것이 당연하고요. 박 장관은 북한이 국내외 정세 그리고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핵실험 감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 국내외 정세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지 이런 문제들 또 날씨나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갱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략적인 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번이 뭐 이런 얘기를 뭐 한국 측에서 한 게 뭐 처음이 아니고 그런데 과연 이런 그 언급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네. 북한은 그 필요한 석유의 100% 또 무역의 95%를 그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해도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 얘기하는 것보다 중국이 얘기하면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을 그야말로 대화 테이블로 이끌려면은 중국이 얘기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화 테이블로 나가서 그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설면은 이제 북한이 나오는데 과연 지금 그 미국과 한국이 그 얘기해 달라는 것 거기에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이 불확실한데요. 그동안 아시겠지만 북한은 계속 선결 조건 먼저 그 제재를 풀어라 그러면 우리가 대화에 나가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을 보면 이 선결 조건으로 들어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얘기는 하겠지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담대한 계획에 따라서 정치, 경제, 군사 등 과감한 상응 조치를 한다는 입장인데 과거에도 패키지 딜이니 뭐 일괄 타결이니 이런 비슷한 말들이 나왔습니다만 이 담대한 계획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럼 그 계획이 지금 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담대한 계획이라는 거는 한국 윤석열 새 정부가 윤 대통령부터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고위 당국자들이 이 표현으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공개를 할 것인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서 담대한 계획의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사실 담대한 계획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최근에 그 일단을 볼 수 있는 게 한국 측의 북핵 수석 대표죠.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달이죠. 지난 26일 중국 측 대화 상대죠.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계획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등 분야의 과감한 상응 조치를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대북정책 로드맵을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핵화 단계에 맞춰서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상응 조치를 과감하게 북한에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선결 조건으로 비핵화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미 다 시행을 했었고 또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서 일부 분석가들은 비핵 개방 3천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임 대통령 당시의 대북 정책이 비핵 개방 3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선택하면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것이든 북한은 핵의 포기를 선결 과제로 하는 협상 또는 어떤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더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 장관이 다음 달에 실시되는 미한연합 훈련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그렇습니다. 그 북한은 이제 계속 그 미한연합 훈련 이런 것이 그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진 예. 장관은 이번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원인은 북한의 그 핵미사일 개발이고 도발이기 때문에 미한 그 연합훈련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8월 하순께 되면 아마 그 미한 그 연합훈련이 시작될 것 같은데 8월 하순에 이때를 기해서 상당히 한반도에는 그 군사적 긴장이 좀 고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박 장관이 지난 18일 도쿄를 방문해서 일본 당국자들을 만났는데 이 새 정부 들어서서 한국 일본 관계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정식 회담은 아니지만 일본 총리와 그 나토 정상회의에 옵서버 국가로 참여해서 몇 번 조우를 하면서 인사를 나눈 바 있고요. 네. 또 박진 장관이 일본의 외무상과도 직접 만나서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상호 간에 굉장히 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의 반응이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국과 일본의 지금 현재 경색된 관계는 사실 그 역사적인 연원이 꽤 긴 오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제시대 말하자면 일본의 강압 통치 그리고 식민 지배 시절에 발생한 여러 가지 강제징용 문제 여기에 대한 배상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풀기가 쉬운 사안은 아니고, 더더군다나 한국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지금 그 대국민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는 어떤 새로운 과감한 시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쉬운 일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관계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장 뭔가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포고문 발표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해마다 7월 27일 그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표해왔습니다. 올해도 예. 예외가 아닌데요. 다만 좀 더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 이 워싱턴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추모의 벽이 준공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추모의 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또 한국군 카투샤 명단을 꼼꼼하게 기록한 그런 추모의 벽인데요. 이것이 이제 준공식을 열었고, 또 미국과 한국이 특히나 한국 윤석열 새 정부 들어서 양자관계, 동맹관계에서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혈맹을 강조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더더욱 이번 그 정전협정 기념일에 이뤄진 포고문 발표가 더 의미가 다른 때보다 더 크다, 이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일을 맞아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강하게 비난한 소식,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소식,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일로 선포한 사실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수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대통령 자리를 계승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 다시 대통령직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를 후계자로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태프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두 사람 사이는 크게 갈라지게 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7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큰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가 188cm에 달했고 몸무게는 136kg이 넘었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힘이 넘쳤고 매사에 열정적이었답니다. 나는 1857년에 오하이오주의 유명한 정치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알폰소 태프트는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당시에 전쟁 장관을 지냈고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난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모교였던 예일대학교에 진학해서 전체 2등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하이오주에 있는 신시내티 대학교 법과 대학을 나와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태프트는 오하이오주 법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이때부터 태프트는 연방 대법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대법관 지명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연방 대법관은 아니었지만 워싱턴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노트르담 대학교 정치학과 페리 아놀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두 President Benjamin Harrison appointed him.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워싱턴 사법부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으로 태프트를 임명한 겁니다. 대법원 소송에서 연방 정부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태프트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런 자리를 맡게 된 거죠.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으로 한 2년 동안 일한 뒤에 연방 순회법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연방 순회법원은 여러 주를 관할하는 중간 단계 법원이죠. 고향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연방 순회법원 판사로 일했는데요. 노동자들의 권리와 거대 기업과 철도회사 관행에 대한 여러 소송을 담당하면서 기업의 우호적이란 평판을 얻었습니다.
1898년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필리핀을 손에 넣었다. 초대 필리핀 총독으로 마땅한 인물을 찾고 있던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집안 좋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맥킨리 대통령의 눈에 들어왔는데 연방 대법관 자리를 바라고 있던 태프트는 필리핀 총독 자리를 제안받고 망설였지만 결국 아내의 부추김에 못 이겨 필리핀으로 떠나게 된다.
네, 필리핀 총독 자리는 태프트가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됐는데요. 법률만 다룰 줄 알던 태프트에게 행정과 외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페리 아놀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He was good at it and he liked it. He lived in the Malacanang Palace.
태프트는 필리핀 총독 일을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좋아했습니다. 총독으로서 말라카낭 궁에 살았고요. 예산도 풍족해서 마치 황제처럼 살 수 있었죠. 태프트와 가족은 필리핀 생활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또 태프트는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 잘 대처했죠. 미국이 필리핀을 무리 없이 지배하려면 필리핀 사람들과 잘 이어져 있어야 하고 필리핀 사람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총독궁에 찾아오는 걸 환영했고요. 마닐라 시내에 나가거나 지방을 방문해서 필리핀 주민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서 큰 인기를 얻었죠. 나중에 그렇게 원하던 대법관 자리를 제안받았는데도 아직 필리핀에서 할 일이 있다면서 거절했을 정도입니다.
1904년 태프트 가족은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티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태프트에게 전쟁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인데요. 태프트의 아내는 필리핀을 떠나오면서 불만이 컸지만 전쟁 장관 자리는 태프트의 정치 경력에서 또 한 번 중요한 한 걸음이 됐습니다. 태프트가 루스벨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루스벨트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겁니다.
먼저 존 헤이 국무장관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많았어요. 헤이스 장관이 병이 나자 루스벨트 대통령이 태프트를 사실상 국무장관 대행으로 삼았습니다. 외교사절로 해외 보냈죠. 두 번째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건설과 같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관장할 사람이 필요할 때면은 이 일을 태프트에게 맡겼습니다. 또 서부로 장기간 사냥을 떠났을 때나 백악관을 비우게 됐을 때 태프트가 자신을 대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부통령도 다른 장관도 아닌 태프트가 업무를 돌볼 거라고요. 그럴 정도로 루스벨트의 신임이 대단했습니다.
전쟁 장관을 지낼 때 태프트가 한 일은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1905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태프트 장관을 일본의 특사로 보내면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 나온 겁니다.
당시 미국 정부,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일본이 잠재적으로 군사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태프트 장관을 일본에 보냈는데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일본에게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인정받는 게 태프트가 맡은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한반도 나아가서 암시적으로 아시아 대륙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미국이 승인해준 겁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도움이 되는 협약이었지만 미국을 제국주의 열강편에 서게 했고요. 한반도를 억압하는 편에 서게 한 겁니다.
한반도에는 아픈 역사가 됐지만 태프트는 티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후계자로 뽑혔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서 1908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고요.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큰 표차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는데요. 원했던 대로 태프트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루스벨트는 이 취임식을 마친 뒤에 해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루스벨트가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사냥하고 유럽에서 각국 통치자들과 만찬을 즐기는 동안 태프트 대통령은 국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He had promised to continue Roosevelt's policies.
태프트는 루스벨트의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루스벨트의 정책은 상당히 진보적인 개혁 중심의 정책이었죠.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의회는 개혁 정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프트 대통령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이 이를 가로막았고요. 태프트 대통령은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태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진보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정책을 폈다고 아놀드 교수는 말했는데요. 셔먼 독점 금지법을 이용해서 거대 기업을 해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을 상대로 독점 금지 소송을 걸었다는 건데요. 또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없는 소시민들이 우체국에 예금 구좌를 열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The problem was they had no place to put their money.
당시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은 돈을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은행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태프트 대통령이 이런 소시민을 위해서 우체국에 예금 계좌를 열 수 있게 한 겁니다. 당시 은행은 만약 파산하면 넣어둔 돈을 다 잃을 위험이 있었는데 우체국 계좌는 정부가 보증을 서주니까 돈을 잃을 염려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 은행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태프트 대통령이 확고하게 밀고 나가서 의회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태프트 대통령의 개혁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루스벨트가 태프트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내무부 장관이 부패했다는 혐의를 산림청장이 제기한 건데요. 민간 광산업체가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내무장관이 허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폭로한 산림청장은 유명한 환경보호운동가였고 전임 루스벨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내무장관이 정직하고 죄가 없다고 믿었던 태프트 대통령은 오히려 산림청장을 해고했는데요. 그러자 루스벨트는 격분하면서 태프트에게서 대통령직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이뤄놓은 개혁을 태프트 대통령이 다시 후퇴시키고 있다고 생각한 시어더 루스벨트. 1912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태프트 대통령에게 도전했는데 태프트 대통령에 밀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자 새로운 진보주의 정당을 창설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3파전이 된 그해 선거의 승자는 태프트도 루스벨트도 아닌 민주당의 우드로우 윌슨이었습니다. 결국 태프트 대통령은 단임 대통령으로 백악관을 떠나게 됐는데요. 재임 기간 내내 전임 루스벨트 대통령과 비교됐던 태프트 대통령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프트와 루스벨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태프트는 엄격하게 법률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요. 루스벨트는 자유의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스벨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법적인 면을 눈 감고 넘어가는 면이 있었죠. 반대로 태프트는 법과 헌법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 노력하긴 했는데요. 당시 변화를 바라던 사람들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진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라면은 당시 시대가 주는 압력을 효율적으로 다룰 만한 기술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대중과 소통하는 데도 서툴렀고요. 그러니까 태프트는 행정가로서는 능력이 꽤 괜찮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 예일법대 교수로 활동하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1913년 워런 하딩 대통령 당시에 미국 연방 대법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늘 꿈꿔왔던 자리에 드디어 오른 것인데요. 1930년에 사망할 때까지 17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로 기록됐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7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1일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중 간 뜨거운 쟁점이었던 타이완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친구들에게 미국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오늘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영내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원 의장실과 싱가포르 외교부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다음 달 1일과 2일 싱가포르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번 의회 대표단은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마크 타카노 하원 재향군인 위원장, 앤디 김 의원 등 민주당 소속인 하원 의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커너 박사는 30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에서 발견되는 리바운드, 즉 재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증상 상태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면밀히 계속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현재 아무 증상이 없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해야 될 것이라며 재확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주말 자택 방문과 다음 달 2일 미시간주 방문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하와이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다음 달 1일에서 14일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표적 탐지 능력을 키우고 표적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한일 외에 호주와 캐나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은 미군이 북한 탄도미사일로 가정할 수 있는 모의탄을 발사하면 이를 훈련 참가국들이 탐지 추적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군은 유도탄으로 실제 요격에도 나서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과거에도 2주기 램팩 훈련 때 미국과 일본 등의 연합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과 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가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유럽연합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30일 스위스의 수출감독기구이자 경제제재관리당국인 국가경제사무국장이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의 국장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EU의 제재를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러한 제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 지난 일주일간 곳곳에 폭우가 내리면서 적어도 8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이란 30개 주에서 21개 주에 폭우가 내려 인명 피해 등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 폭우와 함께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적어도 8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에 드론 공격을 단행했다고 러시아가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31일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가 위치한 세바스토폴의 시장이 미확인 물체가 함대 본부 앞마당에 날아와 들어왔으며 드론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공격으로 함대 본부 직원 5명에서 6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격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